참 좋은 찬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재림 교인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의 이 예배 말씀 테이블 듣는 분들이 우리 재림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좀 일반적인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을 넣지 않고 또 화이프인의 그 말씀을 가끔 제가 인용하지만은 그런 화이프인의 이름을 넣지 않고 제가 대부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가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은 제가 재림교인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첫 열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첫 열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첫 열매에 대한 그 중요한 사상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이해할 것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첫 열매에 대해서 제가 한 8가지 종류의 성경절을 읽어드려야 합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여러분께서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이 첫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시작해야 할까. 우리 그것을 좀 마음 가운데 터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맥추절은 이것은 오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3대 절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모든 남자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제 예배드리면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모든 남자는 빠짐없이 전부 다 성전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명령하신 3대 절기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근데 왜 흔히 이제 유대인들의 절기를 7대 절기라고 말하는가? 그 이유는 무교절 가운데 무엇이 더 들어있느냐 하면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월절을 지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죠. 그러면 이제 무교절 가운데서 이제 3일째, 유월절부터 3일째 되는 날을 우리가 요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요제절이 포함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또 무엇이 있느냐면 나팔절이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과 대속죄일, 또 유월절과 요제절, 이 네 절기를 거기 또 더하기 때문에 7대 절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남자가 꼭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는 무교절기와 오순절 때와 장막절, 그 일주일씩 되는 그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서 여기 어떤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느냐 하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런 말씀 나와요. 여기에서 첫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이 첫 열매는 그 당시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첫 열매를 바치지 않고는 추수를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리가 다 익었을 때 농군들이 가서 이제 보고합니다. 대제사장에게 추수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내려가서 제일 먼저 익은, 제일 잘 익은 첫 열매들을 손으로 다 거두어서 한 단을 만들어다가 지성소를 향해서 성전에 가지고 와서 바쳤습니다. 그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요제. 위아래로 흔든다. 그래서 요제입니다. 흔들 요자 아닙니까? 이것을 새 절기 때 다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무교절 때 바치고 오순절 때 바치고 장막절 때 바쳤습니다. 여러분 무교절 때는 보리의 첫 단을 바쳤고 오순절 때는 밀의 첫 단을 바쳤고 그 다음에 장막절 때는 올리브와 포도와 각종 과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바쳤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추수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민수기 18장 12절과 13절입니다. 민수기 18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를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제 이 아론에게 하실 말씀인데 거기 말씀하기를 제일 여기에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다시 말해서 이 첫 열매 가운데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열매 가운데 제일 먼저 익은 것, 두 번째 제일 좋은 것. 제일 먼저 익고 제일 잘 익은 것, 그것이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뜻이 우리 재림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제 그것을 좀 오늘 같이 연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3절, 예레미야 2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상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여기는 말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상에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상에 첫 열매라고요.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제일 먼저 있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가? 온 세상을 향해서 추수를 시작하시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주님께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하며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조금 이제 이야기 어렵다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온 유대 나라 민족 가운데서의 첫 열매였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나라에서 남아있는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믿는 유대인들은 유대 나라 전체에서 첫 열매였습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 말씀한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는 온 세상에 무엇입니까? 첫 열매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남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합쳐서 초대교회를 만드셨을 때 그 초대교회는 첫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 온 세상의 추수를 위한 첫 열매였습니다. 제일 먼저 익었고 제일 잘 익은 극상품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전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예수께서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일어나고 특별 부활과 첫째 부활에 일어날 모든 의인들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은 확증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십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첫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는 성품의 첫 열매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첫 열매인 마지막 시대 14만 4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첫 열매입니다. 왜 첫 열매입니까? 마지막 시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분명하지만 왜 또 첫 열매인가 하면 그 바벨론의 가르침에 바벨론의 포도주의 가르침에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정결한 사람들이 정결한 처녀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의 가르침과 짐승의 표의 포도주의 그 잘못된 오류가 세상을 가득 덮고 있을 때 더럽혀져 있을 때 그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정결케 된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임침받고 제일 먼저 익었고 제일 잘 익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게 첫 열매예요. 이 첫 열매가 생기게 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생기고 준비돼야 뭐가 시작됩니까? 추수가 시작이 돼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추수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이 중요한 가르침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재림교회가 무엇이 됩니까? 재림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깨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성도 없고 죽어있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견눈 일을 하면서 다른 개신교에서 교회 성장하고 교회를 크게 짓고 교인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되니까 그냥 침을 흘리면서 그거 좋아하면서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성장하는 것인가 그들의 성장법을 배워오고 그들의 가르침을 배워오고 거기 가서 목사들 갖다 교육을 받고 오게 하고 신학을 배워서 오게 하고 이러한 이상한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첫 열매가 익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을 말씀하기를 또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의 경험도 말하지만 교회로서의 경험을 또 말합니다. 교회가 제일 처음에 싹을 싹이 나서 제일 처음에 씨를 뿌리고 싹이 난 것은 초대교회 형상입니다. 나중에 점점 자랍니다. 여러분 싹이 자라서 맨 마지막에 겨울이 되기 전에 가을에 완전히 열매를 맺기 전에 뜨거운 여름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싹이 난 교회가 뜨거운 핍박 시대인 광야 시대 여름 시대를 지났어요. 지금은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장로교회가 훌륭하고 감리교회가 훌륭하고 성결교회가 훌륭하고 침례교회가 훌륭한데 하나님께서 재림교회를 왜 세우셨냐 말입니다. 맨 마지막에 열매를 맺게 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른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 이 기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림교회의 기별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첫 열매를 일으키는 기별이 무엇이에요? 하늘의 지성소 기별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께로부터 완전히 성장케 하는 그 경험을 배울 것인가? 우리의 마지막 의무와 우리의 빛과 우리의 품성의 완전함과 우리가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경험과 죄를 다 승리하는 경험, 그게 예수의 경험, 예수님의 경험 아니에요? 그게 예수의 믿음 아닙니까?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경험 아니에요? 그 마지막 기별을 주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맨 마지막 단계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주시고 이끄신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그 기별을 가르치지 않으면 첫 열매가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그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개인들을, 다른 그룹들을 일으켜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전 그것을 분명히 세계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께서 유대교회가, 이스라엘이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개인들을 보내시고 어떤 그룹을 보내서 그역고 주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주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 한 가지 이해할 것이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이게 여기에 씨를 뿌렸어요. 땅에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일 수가 없는 것이, 그 이유가 여기에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모르니까. 누구예요 이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님의 종들 말하는, 종들이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 종은 씨를 뿌릴 때 내가 지금 씨를 아무리 뿌려도 어때요? 아무런 결과가 안 보여요. 자라는지 열매 맺을 것이니 답답해요. 여러분,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 자식들에게도 말이죠. 아무리 씨를 뿌려도 이게 도대체 열매 맺을지, 또 아니 내 자식들이 나와 함께 하늘에 있을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뿌려야 돼요. 여러분, 실물 교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도 뿌려야 돼. 씨를 뿌리는 것은 신앙 행위다 그랬어요. 실물 교훈에 씨를 뿌리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신앙 행위다. 정말 이게 뿌리면 죽을지 날싹이 날지 몰라요. 어떻게 자랄지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 씨를 뿌리면 금방 그 이튿날 그 며칠 후에 가서 정말 싹이 났는지 나올지 안 나올지 썩어가는 것인지 금방 아는 것처럼 좀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씨를 뿌릴 때는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참음으로, 인내로, 신대로 기다려야 돼요. 추수하는 농부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자, 실물교훈 63페이지를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참,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실물교훈 63페이지에 씨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천연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낸다. 씨는 그 자체 안에 발아소를 갖고 있다. 이 요소는 하나님께서 친히 넣어주신 것이다. 그러나 씨를 그대로 버려두면 싹을 내지 못한다. 씨를 발아시키기 위해서는 농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먼저 땅을 일구고 비옥하게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된다. 농부는 밭을 갈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오히려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작은 씨에서 살아있는 식물이 나오도록 할 수가 없다. 사람은, 잘 들으세요. 사람은 자기의 최대의 노력을 다한 후에 파종에서 수확기까지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이한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계속 의존해야만 한다. 이 길밖에 없어요. 계속 주님의 능력과 역사에 의존해야 돼요. 그 뒤에를 말씀했어요. 씨에는 생명이 있고 땅에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시요. 이 씨, 진리의 주의 말씀 속엔 힘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이 말씀은 그냥 흑백으로 쓰여진 그저 글씨처럼 보이고 종이 위에 인쇄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이것은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생명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면 우리 마음은 신비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능력이 생겨요. 그러나 무한하신 능력이 밤낮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씨는 아무런 수확도 내지 못한다. 바싹 마른 밭에 수분을 주기 위하여 비가 내려져야 하고 태양이 온기를 보내주어야 하고 땅에 묻힌 씨에는 전기가 전달되어야 한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말씀은 땅에 묻힌 씨에는 전기가, 일렉트리시티, 전기가 전달되어야 한다. 이건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창조주께서 넣어주신 생명은 오직 창조주만이 불러낼 수가 있다. 모든 씨가 싹이 트고 모든 식물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씨를 뿌리는 일은 일종의 신앙 행위다. 씨가 발아에서 성장하는 신비를 씨를 뿌리는 자가 이해할 수 없으나 그는 초목을 무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는 마치 자기 가족들이 먹고 살 귀중한 곡식을 던져버리는 것과 같이 보인다. 안 그래요 여러분? 씨를 뿌릴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정력을 다하나. 하지만 믿음으로 뿌려야 돼요. 마치 나와 내 식구가 먹고 살아야 양식을 갖다가 밭에 그냥 뿌려서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위해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뿌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 소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건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생에 비해서 참 우리가 돈을 많이 씁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전부 다 정말 말씀을 뿌리는 것으로 다 나갑니다. 우리 일하는 직원들의 봉급 이외엔 다 하여튼 단 일불까지도 아마 다 그런 대로 쓰는 것이지 전부 선교사 위해서 쓰여지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때는 그렇게 많이 뿌려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아주 궁금하고 의아하는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 한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결과들이 보여요. 처음에 우리가 살아남는 일들 월간지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안 보였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금 6년이 지났어요. 6년이 지나니까 결과가 보이는데 엄청난 결과가 보여요. 참 놀라운 결과가 보여요. 왜요? 진리를 뿌리기 때문에, 생명을 뿌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읽을 때 이런 말씀 있죠. 땅에 묻힌 씨에는 전기가 전달되어야 된다. 첫 열매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그 씨를 뿌린 곳이 어떤 지역인가 그게 중요해요. 어떤 땅은 양분이 많아요. 어떤 땅은 똑같이 씨를 뿌려서 똑같이 비를 그 물을 주고 똑같이 예, 길쌈을 하고 똑같이 뭐 밭을 매주고 똑같이 했는데 어떻게 어떤 밭에 심은 씨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어떤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아주 연약해요. 왜 그렇습니까? 땅의 토질에 따라 달라요. 또 같은 밭이라고 해도 그 밭의 어떤 지역은요 전기가 잘 통하는 곳이 있어요. 전기가 잘 통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전기의 흐름을 통해서 이 식물들이 이 자극을 받아서 전기의 흐름으로 양분을 빨리 빨아올리고 또 빨리 성장해 만들어져요. 그게 전기 역할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적으로 성령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딱 같은 밭이라도 어떤 지역에 전기가 빨리 잘 흐르는 곳에 있는 식물들은 빨리 자라고 잘 자라요. 그리고 훨씬 더 극상품이 제일 좋은 것이 돼요. 그게 첫 열매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하는 것입니까? 재림교회 안에 진리를 가르치는 곳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무슨 뭐 그 안에 있는 제도가 좋고 프로그램이 좋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교회 안에 경제적인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그 지도자들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령의 전기가 잘 흐르는 밭에 있지 못하면 첫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재림교회를 다른 세계 모든 다른 교파와 다른 기독교와 다른 세상에서 다 거두어내서 주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재림운동을 통해서 전부 다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거둬다 내서 그 다음에 대실망을 통해서 또 흔들어서 조금 남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진리를 회복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한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재림교회를 만들어서 따로 떼어내서 다른 밭에 옮겨 심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께서 양분이 있는 밭에 그들을 심으셨고 성령은 진리를 떠나서 성령은 독자적으로 임재하잖아요. 진리를 모르는데 성령이 임하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령 역사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역사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 역사는 반드시 성령의 말씀과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만 역사해요. 왜? 이 말씀은 성령께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재림교회를 다른 밭들에서 건져내서 이 식물들을 다른 밭에 옮겨서 그 밭에서 양분을 주시고 이 성령의 전기가 잘 통하도록 하는 것은 빨리 자라서 극상품이 되어서 천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교인들이 참 이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참 미워할 얘기지만 그러므로 사람들이 말씀을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가 어느 도시에 있으면 그 도시에서 아니면 그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말입니다. 그 디스트릭에서 내가 정말 말씀을 똑바로 진리를 똑바로 듣고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원래 그 진리 말입니다. 지성소의 진리,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계명에 대한 이야기, 말씀에 대한 이야기,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올바른 진리를 주어서 내게 양분을 주고 또한 성령의 흐름을 내게 주어서 빨리 첫 열매가 되고 빨리 인침받고 빨리 극상품 되어서 주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킨 다음에 세상의 추수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첫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 일을 안 해요, 사람들이.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죽어 있고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고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속겼습니다. 이런 시험령 이제 곧 다 됐습니다. 아, 이제 예언 성취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무슨 그런 얘기 하십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 오신다. 30년 전에도 뭐 이런 시험령 온다. 다 뭐 시골 가라. 그렇게 했는데. 뭐 지금 또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하고 1월 휴업령 얘기하고 무슨 뭐 난 몇십 년 동안 들어왔지만 뭐 똑같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에서 주님께서 원래 말씀하고 주신 양분대로 백성들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전율 통해서 첫 열매가 올라오지 않게 하면서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언어 도달입니까? 재림교회가 원래 말씀과 양분을 가르치고 성령의 전기를 올바로 주었으면 벌써 예수께서 오셨을 것이고 벌써 예언 성취돼서 벌써 우리는 하늘에 가 있었을 것이에요. 누구 잘못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을 어기신 잘못입니까? 재림교회가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첫 열매가 준비되지 않은 것이 문제죠. 이렇게 답답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첫 열매가 드려져야 추수가 시작되죠. 새 천사의 기별은 사실은 우리가 160년 동안 전파해 온 것이지만 힘이 없어요. 왜요? 첫 열매가 준비되고 14만 4천이 준비돼야지 새 천사 기별이 힘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새 천사 기별은 14만 4천이 진짜로 전하는 기별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그러므로 이 교회가 빨리빨리 올바른 기별과 올바른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그런 기별을 교회 안에서 빨리빨리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요즘 보면 저기 뭐 다른 교회에서 성장 어떤 뭐 시카고에 있고 그다음에 저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주 미국에서 가장 빨리 급속도로 성장하는 그 교회 목사가 하는 그 교회 성장 시간에 재림교회 목사를 갖다 막 보내서 교육시켜 오고 그 사람들 책을 읽고서 그것을 또 재림교회 가져와서 또 가르쳐요 또.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정신 나갔다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그런 단어 쓰지 말래요. 왜 자꾸 욕먹는 말만 골라서 하느냐요. 정신 나갔으니까 정신 나갔다 그러죠, 제가. 정신 나갔으니까 정말로. 그게 정신 나간 거지, 뭐가 정신 나간 거지. 그건 미친 거예요, 정신이. 올바른 상태에서 배도한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죽어 있는 것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제발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씀을 테이블로 듣는 재림교인들은 좀 깨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 이 앞에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참 어떤 데 가만히 생각하면 가슴이 터져요. 답답해서. 가슴이 터져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교회만 교회에서 봉사하면 되고 교회 연금을 바치면 되고 교회 십일금 바치면 되고 진리를 전하지 않는 교회는 십일금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하면, 예언신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하지 않고 교인들을 재우는 교회는 십일금 받으면 안 돼요. 그 사람 책임이고 잘못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재림교인들처럼 잠들어 있는 사람이 또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엄청난 성경과 예언신의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잠들어서 죽어 있는 영혼들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저 어떤데 가만히 생각하면 참 아주 가슴이 아파요. 답답하고. 그 가슴 아프고 답답한 것을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교육 104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했어요. 종자의 생력이 있고 땅의 능력이 있을지라도 만일 거기에 무한한 능력이 밤낮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종자는 수확을 가져오지 못한다. 메마른 밭이 소낙비로 생기를 회복해야 하며 햇볕이 온기를 주어야 하고 땅에 묻힌 씨앗에 전기가 통해져야 하는 것이다. 똑같이 말씀했어요. 천연계와 마찬가지로 영적 파종에 있어서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 여기 보세요. 식물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하신 것을 받아서 자라난다. 무엇이에요? 양분과 물과 또 뭐예요? 전기를 받아서 성장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힘과 협력함으로 달성되는 것이다. 식물이 흙에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 마치 식물이 햇빛과 이슬과 비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흐르는데 무엇으로? 진리로. 말씀을 흘려야 돼. 여러분 안식일날 말이죠. 안식일 아침에 성소 봉사제도에서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소 봉사제도에 있어서 말이죠. 안식일에는 그 성소의 떡상에 바치는 그 진설병, 그 진설병 떡을 갖다가 안식일 아침에만 구라는 거예요. 일요일도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도 아니에요. 토요일 아침 안식일 아침에만 그 떡을 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진리의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그 떡을 언제? 안식일 아침에 구워야 돼요. 안식일 아침에 안식일날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야 돼요. 새로운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성소에서 내려온 참 생명의 진리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영혼들이 살죠. 그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어요. 그것이 주님의 지도자들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종들의 역할이에요. 그 일 안 하니까 교회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지 않으면서 자꾸 무슨 뭐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뭐 30년 전, 50년 전 도래했다. 뭐 예수님께서 안 오셨는데. 뭐 자기만 구원받으려고 그들은 자기들만 시골로 도망갔다. 이따위 정신 나간 말들만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보시면 성경의 말씀이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안식년을 주신 것은 땅이 식물을 자라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분의 저축은 물론 전기의 흐름의 작용을 원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쉬는 기간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안식년이에요. 오랫동안 그들이 이제 이 작물을 이제 그 농사하다가 7년째 안식년을 1년 동안 쉬게 해요. 쉬게 할 때 그때 양분이 저축돼요. 또 땅에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땅으로 또 다시 변해요. 여러분 이것이 안식년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기간이 얼마입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얼마 동안 잡혀가 있다가 해방되었어요? 70년. 왜 70년? 하필이면 70년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 땅을 70년 동안 쉬게 했어요. 왜? 그들이 안식년을 안 지켰으니까. 왜?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경쟁 때문에. 70년 동안 쉬게 했어요. 그 땅을. 70년 이후에 그들 다시 포로에서 풀려서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영적으로 가란 심정을 가지고 돌아오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경험이에요. 안식일. 우리가 안식일은 말이죠. 세상 사물에서, 세상의 일에서, 세상의 종사는 모든 것에서 쉬는 것입니다. 이 쉼의 경험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고 성령에 흐르는 전기의 작용을 받아서 다시 자랄 수 있도록 쉬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기가 우리 속에 빨리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쉬어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우리가 똑바로 잘 지키면 첫 열매 되는 것이에요. 첫 열매. 그게 14만 4천입니다. 그게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이상한 이해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땅에 심겨져 있는 자들, 전류가 잘 통하는 곳에 있는 자들, 올바른 진리의 가르침이 있는 곳, 그래서 재림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첫 열매를 빨리 있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화이프님께서 말이죠. 우리 교회 성경 주석 가운데서 레위기서 25장 18절부터 22절까지에 대한 코멘트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성경 주석 1권 1111페이지예요. 참 외우기 쉽죠? 교회 주석 성경 주석 1권 1111페이지예요. 근데 여기 거기 말씀하기를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 동역자로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동업해서 일하면서 병든 땅을 건강 땅으로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게 할 것이다. 기술과 열심히 있는 노력을 행하면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밭이 내어주는 보물들을 우리가 생산할 수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If controll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잘 컨트롤되면 would reflect His character,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나타낼 것이다. 그 다음에 In the laws which God gave for the cultivation of the soil, 하나님께서 이 흙을 잘 가꾸는 그 주께서 주신 그 법칙 안에는 He was giving the people opportunity to overcome their selfishness and become heavenly minded. 우리가 이렇게 땅을 잘 가꾸고 경작하고 농사짓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런 법칙을 통해서 그런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이기심과 이기심을 극복하고 하늘에 속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시골 생활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흙 아래서 일하면 우리의 이기심이 없어져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보면 도시 생활과 바벨론의 교육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파괴했어요. 땅을 아주 오염된 나쁜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작물이 어떻게 옛날처럼 비타민이 없고 그런 활력이 없어요. 더 이상 작물들이. 오늘날 말이죠. 오늘날 왜 식물들 먹고 왜 과일을 먹고 왜 곡률 먹는데도 비타민을 사람들이 왜 먹어요? 왜요?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니까 옛날처럼 비타민이 더 이상 없어요. 그만큼 있지 않고 활력이 그만큼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타민을 권장해요. 그만큼 작물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을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바빌론의 교육 방식 때문에 땅이 파괴됐습니다. 또한 이기적으로 사람들이 경쟁함으로 땅이 파괴됐어요. 나무들을 자르고 도시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파괴됐습니다. 천연계의 법칙을 파괴했어요. 땅에 식물이 자라고 양분을 주는 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다 오염되고 바다와 강과 물들의 근원들까지 오염되고 그렇죠? 얼마 전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주정부에서 일하던 마크 로버츠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예? 물이 피처럼 되었다. 물이 피로 변한 그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 재앙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 말하기를 지금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강들과 이 시냇물들이 너무나 이제 부패해가지고 지금 대성에 있는 그런 물처럼 부패해져서 마치 그 성분이 피의 성분 비슷하게 부패했다고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경쟁심과 이기심 때문에 이런 천연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또 그들의 입는 옷의 재료. 여러분 오늘날 옷이 숨쉴 수 있는 우리가 이 피부가 숨쉴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멋을 부리기 위해서 나일론으로 인간이 만든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멋만 부리면 돼요. 쫙 달라붙는 옷, 그렇죠? 멋있는 옷.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을 해칩니다. 자연을 해쳐요. 옷의 재료까지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고 인간의 뒤틀어진 눈에 맞춘 유행을 따라서 합니다. 음식물들도 입맛도 다 뒤바뀌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타락한 입맛대로 음식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오래 참으십니다. 참 주님께서 말이죠. 한 번 축복을 주시면 천대 가요. 주님께서 한 번 식물과 과일에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오염으로 파괴되었어도 그 축복이 갈 때까지 놔두세요. 인간이 타락한다고 그래? 내가 사과 뺏어간다. 또 타락해서 바나나 뺏어간다. 또 타락해서 이제 오렌지 없다. 이렇게 안 하세요. 그냥 그대로 주시는데 우리 인간이 잘못한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영양분이 점점 없어지고 활력이 없어져요. 점점 벌레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참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참으세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이 천연계가 완전히 폐괴될 때 그때 끝나요. 지금 물과 땅과 천연계가 이제 끝날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끝날 때가 되었어요. 이제 정말 끝날 때가 되었어요. 인간이 반역할 때 축복을 그 즉시 끊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결과를 거둘 때는 이미 늦어요. 나쁜 결과가 올 때 어이 바꿔야지. 안 돼요. 끝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할 때로 소위 달했어요. 이것이 일곱째 나팔 얘기예요. 일곱째 나팔 얘기. 마지막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자, 이 말씀 또 읽겠습니다. 치료봉사 183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각 가족은 경작하기에 충분한 땅을 가지고 가정을 세웠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용하고 근면하고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위한 수단과 동기가 제공되었다. 그리고 지금껏 사람들의 어떤 고안도 그 계획을 능가하지 못했다. 세상이 그 계획에서 떠남으로써 오늘날 존재하는 대부분의 빈곤과 불행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다 같이 시골 생활하면서 일률적으로 다 땅을 분배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이런 빈부의 차이와 이런 심한 곤란이 없어요. 이런 빚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기심 때문에 경제하고 도시를 세우고 싸우고 인간의 공론을 세우고 이렇게 함으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빠져 살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겁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싸움이 심하고 경쟁이 심하고 남들 가만히 보고 다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욕심이 있으니까 탐하게 되고 남 따라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자 그 땅은 온 백성들에게 분배되었다. 그러나 다만 성소 봉사자로 구별된 레위인들만은 균등한 분배에서 제외되었다. 매 지파에 속해 있는 가정들이 계수되었고 그 가족의 수위에 따라 유업이 각 가정에 할당되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일시적으로 처리할 수는 있었으나 자기 자녀의 유업을 영구적으로 팔아버릴 수는 없었다. 그는 자기 땅을 다시 찾을 수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렇게 할 자유가 있었다. 빚은 매 7년에 탕감되었다. 만약 우리가 말이죠. 지금까지 돈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친척 가운데, 우리 친구 가운데, 우리 교우 가운데 무슨 빚이 있나? 아 그러면 7년마다 한 번씩 다 돈을 모아서 그 빚을 다 갚아주고 다 해버린다면 아마 주의 백성 가운데 빚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기심과 욕심 가운데 빚이 생기는 것이다. 아 물론 사람들의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빚을 만드는 것이지만은 빚을 갚는 면에서 말입니다. 빚을 갚는 면에서. 그래서 안식년이 있는 거예요. 또 50년째 되는 해 곧 희년에는 모든 토지의 소유권이 본래의 소유주께 돌려졌다. 여러분이 희년만 되면 종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노예가 다 돌아가요. 희년의 나팔만 불리면 정말 그 노예로 일하는 사람들이 허리를 펴고 소리를 지르고 찬송을 부르면서 호미를 내던지고 집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게 희년이에요. 이 지구가 죄에서 해방돼서 영혼이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표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실제로 우리들에게도 사실 있어야 돼요. 이 인간 세계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그런 농사 짓는 제도에서요. 그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종이 생기고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죠. 그러나 어디에 노예입니까? 돈의 노예예요. 경제의 노예예요. 사장님의 노예예요. 그렇죠? 회사의 노예예요. 그와 같이 모든 가정이 재산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빈부의 어느 한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보호책이 마련되었다 그래서요.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첫 열매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도시에서 살고 있는 재림 가운데서 마지막 첫 열매에 속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될까요? 좀 있겠죠.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극소수일 것입니다. 활동에서 말씀하기를 도시에 살면서 구원받을 자가 100명 가운데 한두가 정도 도시에 살면서 앞으로 마지막 시대의 위기를 위해서 준비될 자가 없다고 했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쟁 사회 가운데서,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말씀과 진리의 전기의 흐름의 역사가 없는 그런 지역에선 첫 열매로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맨날 시들어 죽는 것입니다. 양분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욕먹는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욕먹는 걸 걱정했으면 침례요한이 있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말틴 루터가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새 절기를 제가 아까 처음에 읽어드렸습니다. 그 새 절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입니다. 세 번째,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절 때, 요제절날 드려진 것은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두 번째, 오순절날 드려진 미래떡 두 덩이는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예요. 그 첫 열매였어요. 초대교회가 생기자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합쳐져서 초대교회가 됐기 때문에 떡의 두 덩이를 바치라 했습니다. 첫 열매로. 마지막 세상에 장막절의 추수가 시작되기 전에 제일 처음에 생길 첫 열매가 누군가?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장막절 세 번째 절기의 첫 열매가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구속받은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마지막 시대 바벨론의 포도주의 가르침에 취하지 않고 깨끗하게 된 처녀들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서 마지막 시대 제일 먼저 구원받고 제일 먼저 인침받고 제일 먼저 자라서 제일 먼저 이제 결실한 첫 열매들이 그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성경적으로 이해신적으로 얼마나 합당하고 얼마나 단순한 얘기입니까? 이것을 강조하지 않음으로 재림교회가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로 세워진 목적을 교회들이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극단이래요. 누가 극단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극단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답해요. 여러분, 교회 증언 6권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증언 6권 400페이지와 401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교회 증언 6권 400페이지와 401페이지에 시련이 우리 주위를 에워쌀 때 우리 진중의 분리와 연합이 나타날 것이다. 현재 무기를 들고 싸울 채비가 된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진짜 시련의 때가 되면 그들이 굳센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들은 시험에 굴복할 것이다. 지금 진리로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앞으로 시련이 올 때 다 굴복할 것입니다. 위대한 빛과 귀중한 특권을 가졌지만 그것들을 증대하지 아니한 자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우리 진영에서부터 떠날 것이다.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지 않으므로 그들은 원수의 속임에 빠질 것이며 그들은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급기야는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핍박의 폭풍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참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잃은 자를 구원하기 위한 자부인의 노력이 기울여질 것이다. 우리에게서 떠나간 많은 이들이 위대한 목자를 따르고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원수와 맞서는 일에 연합 전선을 구축할 것이다. 공동으로 당한 위험을 적시하고 우열을 다투는 일은 그칠 것이다. 누가 가장 크냐는 싸움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확장되어서 큰 외침이 될 것이며 온 세상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환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첫 열매가 준비됐을 때 그 첫 열매의 가르침이 적은 빛에서 점점 커져서 이 큰 소리 거치면 점점 확장되어 갈 것이다. It will be swelled up. 고무 풍선을 불 때 제일 처음에 한 솜을 불 때 조그매지는데 점점 더 불면 점점 커지는 것처럼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과 마지막 첫 열매들의 경험의 기별과 빛은 점점 커져서 세상을 여호와의 영광으로 환하게 비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역사와 이 경험에 여러분들과 제가 꼭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찬송과 영광이 끊임없이 우러나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시여, 저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주님께서 저희를 올바른 옥토에 심으시고 양분과 물을 항상 공급하시며 성령의 전류로 인도하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천열매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이기심과 교만과 죄악들이 포기되고 굴복되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작물을 우리가 올바로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속이 온전히 연근 예수의 품성을 온전히 반사하는 그런 천열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재림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속히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오래 남아있길 원치 않습니다. 속히 저희를 데리고 하늘 가나안 데려가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속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 빛 예배 설교는 삶을 소중히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으며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애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 빛은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애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연구 단기 코스와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 빛 성경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 빛은 생애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셔서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와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번호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